네, 지난주에 제가 중국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느헤미야 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25명의 중국 목회자들이었고, 그분들은 또 이제 올 4월 말에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통역을 하죠. 그분들은 한족이기 때문에 조선족 그 전도사님들 두 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한 분이 30대 초반의 자매였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집이 어디냐 하면 내몽골입니다. 내몽골. 북한의 중국의 저 북쪽 내몽골에서 살다가 이제 통역하려고 한국에 왔던 사람인데, 말투가 이 우리 주선태 장로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독특한 말투를 기억하십니까? 예, 주선태 장로님 말투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선태 장로님 친척인 줄 알았어요. 네, 경북 어느 지방의 독특한 말투였어요.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그 말투를 보면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경도, 평안도 말투를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강원도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말을 쓸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일제시대 때 여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저 만주로 중국으로 이제 피난 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말투를 아들들이 손자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 경북 봉화 사람들이 저 만주에 가 살면 지금도 경북 봉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아니고 훨씬 더 옛날 말을 쓰고 있죠.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지방에 사셨지요? 그러면 맞다고.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거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좀 재미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는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해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어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정복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할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바사의 왕 중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으니 고레스 왕이 아주 독특한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모든 민족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예, 포로를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기기들 다 돌려줘라. 반환해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라. 이런 놀라운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가면 너희들 나라에서 너희들의 성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 기물들, 바벨론 제국 때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 기구들 다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이제 쭉 2절부터 3절부터 저 뒤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제일 지겨운 중에 하나죠. 그죠? 예.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하다 보면 졸고. 그죠? 예, 졸고. 졸다 보면 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다시 읽다가 또 졸고. 참, 이,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상당히 난관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 명단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것은 세 차례 걸쳐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끌려갔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은 한 70년 됐고 짧으면 50년 정도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피가 섞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다른 민족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조사,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요. 집안별로 족보가 있어요, 족보. 우리나라도 족보를, 요즘은 족보를 엄격하게 안 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족보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집안 이름이 나오지요.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철저히 관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철저히. 수백 년 넘어 수천 년 되도록 족보를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양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모든 족보가 다 불타버렸어요. 어쨌든 예수님 시대까지는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집안의 그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아꼈어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도 족보는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족보를 중심으로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족보에 그 집안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고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아니야. 너는 족보에 없어. 우리는 족보에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쌍놈이라 그러죠. 쌍놈. 족보에 없으니까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쌍놈이라 그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봅시다. 59절. 59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번에 족보에 없다 이거야. 쌍놈 같더라 그 말이에요. 쌍놈 같더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족보만 있는 게 아니고 족보에 뭐가 있냐면 직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안 못하는 겁니다. 족보에 나와 있어야 돼. 제사장 가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계보는 족보입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예. 자기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빡빡 우겨도 족보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닐 정도로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 쪽은 안 되고 이삭 쪽으로. 그죠? 예, 야곱 쪽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족보를 철저히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착각을 했어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통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신 다음에 진정한 구원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오늘 족보가 사용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64절까지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숫자를 합쳐보면 한 42,360명입니다. 64절에 나오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죠? 출애굽할 때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죠?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이니까 상당히 적죠. 그죠? 예, 적고. 또, 뭐냐면, 다양한 신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집안,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다. 집안별로, 돌아온 사람들이 집안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하게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은 토지와 가옥과 상당한 재산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그 포로들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특히 이제 금융업, 돈 거래와 금융업, 보석업, 이런 유대인들은 늘 그랬죠. 그런데 종사해서 상당한 신분과 지위와 재산과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다 거기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이 승리한 다음부터는 상당한 자유와 지위, 재산을 누리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예.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살던 사람들인데 완전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시골 살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중에 다 고향 버리고 오신 분들 많죠. 거의 홍익교회 교인들이 90% 이상은 아마 고향을 버리고 오신 분들일걸요. 사근동, 마장동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살던 것 아닙니까?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향에 있으면 교육도 어렵지요. 병원 시설도 없죠. 먹고 살기도 힘들죠. 다 서울로 도시로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는, 의료시설이나 문화적 혜택은 페르시아가 100배, 1000배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선진국을 다 버리고 4개월 동안 걸어서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뭐냐?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 먹고 살기에 좋고 부유하고 편리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 페르시아 제국이 주는 선진 문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부귀하고 화려했던 선진 제국 페르시아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는 이들이 돌아오기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지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냐면, 그들은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루터기는 뭡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 나무를 싹 베버리잖아요. 그죠? 나무를 베버리면, 밑둥치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은 것 같잖아요. 죽었는데, 그 잘라버린 그루터기 밑둥치에서 다시 싹이 나잖아요.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사 제국의 그 화려함을 버리고 돌아온 이 소수의 4만여 명의 사람들은 그루터기라 이렇게 그루터기. 잘라버린 나무, 죽어버린 나무에서 새롭게 싹이 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리고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거룩한 씨.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나락 알지요? 씨나락.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씨나락. 그게 뭐예요? 씨나락은 절대로 밥에 먹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굶어도 아이들이 빽빽 울어도 배고프다고 울어도 씨나락은 절대로 밥에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먹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씨나락이 있어야 봄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씨나락, 종자. 이 씨나락, 종자. 바로 이 씨나락과 종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에 세방되어 돌아온 4만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씨나락이에요. 이들은 종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모든 걸 버리고 온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씨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씨나락과 같은 사람들이요 종자와 같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후손들은 후손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자랑스럽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에서의 그 많은 지위와 재산을 다 버리고 그 편리한 삶을 다 버리고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좋고 의료 시설을 좋은데 그걸 다 버리고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땅을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죠?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라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앞장서서 섬긴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68절, 자, 68절, 6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달이시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요. 그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것도 70년 지나버린, 50년 지나버렸으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폐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폐허입니다. 폐허.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먼저 드린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라 말씀하잖아요. 마중물. 그죠? 시골에 마중물이 있었죠? 그 펌프에서 펌프에다가 물을 먼저 부으면 그 물을 통해서 압력이 생겨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펌프에 뭐 제일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마중물 특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중물. 이들이 바로 헌신이 바로 마중물 섬기, 마중물 헌신이었어요. 왜요? 아직 성전 건축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이 먼저 마중물로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금이 6천 다릿. 이 다릿은 페르시아 제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금한 금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7억쯤 돼요. 7억. 지금 돈으로 7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억쯤 되고 은이 5천 만에. 이 만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은화입니다. 이걸 환산하면 가는 2억인데 2억. 그러니까 합의한 9억 정도를 바쳤어요. 그리고 또 뭘 바쳤냐면 제사장의 옷을 100벌 바쳤다. 제사장 옷은 좀 화려하고 특별합니다. 우리 시원히 말하면 목사님들 가운을 바치셨다. 가운. 그래서 이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서로 가운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 모르죠? 네.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백벌, 제사장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백벌을 바쳤다. 그래요. 이것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8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들이 예물을 기쁘게 바쳤다. 69절에 힘차라는 대로 바쳤다. 예, 그 구억은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껏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는 그렇게 못하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정착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힘껏 바쳤어요. 힘껏. 그리고, 68절 끝에 기쁘게 바쳤다. 누가 명령을 내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즐겁게,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앞장서 섬겼어요. 그들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이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기록했겠어요? 돈을 많이 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마중물 헌신을, 이들의 마중물 성김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이름이 너무나 지루하고 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마음껏 농사 짓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출세하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이름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나 권력 중심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셔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요즘 오래 살려고 운동하시죠? 하나님 복주시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보약 먹고, 보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보약 먹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나 재물 사용이나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돼.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만나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주일 예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빠지지 않아야 돼.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할 거 다 하고 세상 일들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교회 봉사하고, 이런 상황.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여러분,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그 친구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무시하면 그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님도 나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뭐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다 하면서 봉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예? 내가 세상 재미 누리는 게 우선순위인데, 내가 재미있게 사는 게 우선순위인데,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우선순위인데, 내 자녀가 우선순위고 남편이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아이 바빴어요. 왜 바쁩니까? 바쁠수록 더 은혜를 받아야지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하겠어요. 예.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빠서 낚시를 못 가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빠서 등산을 못 가야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빠서 못하다니요. 바쁘니까 더 하나님 섬기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지요. 그들의 말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재미가 중요합니다. 나는 돈이 중요합니다. 나는 장사가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나는 자녀 교육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인생이 괴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지요. 왜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게 애쓰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삽니까?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을 최고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 마중물의 축복, 마중물의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앞장서서 섬긴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때, 주저할 때 이들은 힘껏 기쁘게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온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의 마중물이 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대충대충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물했어요.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그죠? 이들의 헌신은 온 공동체의 귀감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이고, 왜 나만 일 시킵니까? 저만 일이 많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기쁘게 순종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마중물로 삼으시니까. 우리가 주합주님 앞에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남들은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뭐 누가 명령하지 않더라도, 지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중물로 삼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 이 헌신이, 순종이, 충성이 마중물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마중물 축복이 있다고, 마중물 섬김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고도 모릅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보고도 따라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성경에 보면 따라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라. 너희도 앞장서서 순종해라. 너희도 앞장서서 헌신해라. 왜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소수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런 말을 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지요. 그죠? 그게 아니면 그게 복된 자리 아닙니까?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복된 자리예요. 남들이 다 할 때 따라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남들이 헌금하지 않을 때 헌금하는 거 복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복된 거예요. 왜요? 그게 마중물이니까. 그게 길을 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 섬김의 이 비밀, 마중물 축복의 이 비밀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본문에, 제가 안 적어 놨네요. 네. 58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거나 해서 성전에서 뭐 씻고 닦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신하란 말은 잘못되어서 솔로몬이 부리던 종들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게 되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옛날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종으로 섬기더라도 이 일이 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다시 옛날 생활로 허드렛 일 하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귀해서 그들의 이름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높고 귀하거나 낮은 천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합니다. 설교하는 자들이나 또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일들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주차 관리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앞장서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